오늘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11장 6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한국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당별로 이제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뽑으면 국민을 잘 살게 해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면 그 정치인이 비록 거짓말을 자주 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 수 있게 해줄 것 같다는 확신 가운데 그에게 투표를 하죠. 그런데 내가 지지한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2, 3년이 지났는데도 내 삶의 수준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지지를 철회하죠.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근거, 내가 예수를 붙잡는 그 원인이 사라지면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 남자가 처가집 쪽에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 결혼해서 아내와 같이 살다가 장인 어른이 그 사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가 장인 어른의 그 사업 잘 되는 거였는데 그 부도는 이 결혼 생활의 위기로 연결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에서 이 회사에 취직한 큰 이유가 육아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월급이나 다른 것보다도 집에서 가까운 것이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한 어떤 여성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회사가 건물을 팔고 시내에 아주 본사에 그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4, 50분씩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제는 5분이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집이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 좋은 이유였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게 되죠.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은 왜 내가 예배 드릴까? 왜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을까? 믿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게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도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실족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무엇에 걸려 넘어짐이거든요. 생각 없이 걷다가 발밑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이것이 실족의 뜻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서 붙잡히는 그런 그림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다라는 말보다 우리는 시험 들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죠.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 참 많이 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친척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돈을 상기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30대 자매는 중고등부 교회 그 수련회 거기 참석했는데 그때 남자 전도사님의 그 잘못된 언행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를 지금도 다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거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참 불편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시험에 들게 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견딜 수가 없죠.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 이런 실족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어느 정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형태의 실족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실족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실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모든 어떤 현상,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는 단어가 다 있어요. 부모일은 자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고아라고 그럽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망인이라고 그러고 부인을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부르는 단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투병하던 내 자식, 내 아이를 잃은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사회봉사나 누군가를 돕는데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끝내는 그 아이를 잃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그 상심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품는 것이 보통의 우리가 보는 일상의 간증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3000년 전 다윗 왕 시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두둔 해만과 더불어서 그 당대의 최고의 찬양 리더였고 성경에는 영의 세계를 보는 영어로는 seer라고 그러죠. 성견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한마디로 해서 경건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추구한 경건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표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삽의 시라고요. 그리고 1, 2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확신했다고요?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나 같은 사람, 즉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나같이 헌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그 반대되는 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그림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이 실족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추구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헌신한 나에게 드러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글러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뻔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아삽이 시편 73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천년의 시간이 경과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던 인물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 7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의 책에서 예언한 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무슨 작업을 할 것인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잠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고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진실이거든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 위에 머무심을 보고 34절에 이어서 이 고백을 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에 대해 오심을 영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준비를 위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외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던 분입니다.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여러분 읽으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절들을 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내가 그 전에 읽었던 어떤 내용을 결합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자신을 두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연약을 고백하는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다른 분이 메시아로 오기로 작정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놓고 그가 옥에 갇혀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혼란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인식은 메시아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면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전파한 자신은 지금 죄악이 심판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명이 높았던 헤롯 안디바라는 자리에서 체포되고 지금은 사해 동쪽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의 그 마카에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카에루스. 그 성체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불법과 악이 내게 가해지도록 허용하십니까? 그 불법한 일이 처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내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본문 6절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겨 우리가 또 새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흔들린 것을 가진 이 맥락 가운데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많을 것이다. 참으로 많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많은 실족이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듯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평신도들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 속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참 마음이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미량으로 주인공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려놓고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느 날 다섯 살 난 아들이 납치되고 그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줬지만 결국 그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고 아이를 유괴했던 그래서 살해한 범인도 체포가 됩니다. 주인공은 이제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계속 갈등하던 중에 플랜카드에 쓰인 이 글귀를 발견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고 써진 현수막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 그것이 마음을 터치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마음을 눈물로 이렇게 쏟아냅니다. 나중에 이런 대사를 주인공이 쏟아냅니다. 가슴이 누가 막 손으로 짓 누르는 것 같이 아팠는데요. 이제는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제 간증도 하고 열심히 노방 전도도 하면서 신앙생활에 몰두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이제 구역 모임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그 범인을 면회하겠다고 구역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사들고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면회장에 나온 범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당신에게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범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했고 죄를 용서받았으며 지금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주인공은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닥에 팽개치면서 면회소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회를 증오하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왜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 그러면서 왜 이제는 용서하는 권리마저 빼앗는 거야? 라면서 절규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신앙 다 버리고 그때부터는 교회 집회 찾아가면서 방해하고 남자 구역장을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합니다. 많은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무언가를 진행하실 때 실족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선한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실족이 넘어짐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역경과 시련을 겪지만 끝내는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고사, 세옹지마라는 고사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중국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죠. 말이 도망갔으니까 나쁜 일이 생겼다고 위로합니다. 그는 몇 달 후에 도망친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두 마리 생긴 거죠. 이때 이웃들이 축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요. 근데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위로합니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 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요. 마을 청년들 모두가 군대에 소집되었을 때 말에서 떨어진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노인의 아들만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우리는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 다 좋게 되어 있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 그러니 너무 근심해하거나 우울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역도 있지만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요. 모든 게 좋게 끝난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지점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 하나님이 품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주님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계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계심을 모르는 채 우리 편에서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선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의 그 뜻을 완성해 가실 때 나의 완성을 만들어 가실 때 그것을 해석하는 내 입장의 한계가 있어서 실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은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n it hurts? 라는 이 도서는 한국에서 참 많이 사랑을 받았던 책이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분이 2014년 초청받아서 한국에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힘들고 어렵고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대부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가장 많이 성장해요. 그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은 또 동전의 다른 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족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동일하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훌륭한 기회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그렇게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이제 술람의 여인이 그곳에 등장해서 영적 의미로 주님과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관계를 풍류적으로 묘사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풍성한 영적 진리로 사실 이 여덟 챕터는 가득 그런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두 구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7절입니다. 아가서 5장 7절 이러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크고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에게 격려와 도전을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기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나옵니다. 이들의 임무는 외부로부터 도성을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이 보호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도성 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출입해서는 안 될 외부의 세력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의 영적인 의미는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성벽 위에 누군가 접근해 오는지 분별해서 성을 안전하게 지키듯이 기름 부어 세워진 이 목자들은 영적 지도뿐만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술람의 여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지금은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주님의 임재를 찾아서 그 주님을 다시 발견해서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나온 그를 쳐서 상하게 하고 그의 겉옷을 빼앗습니다. 보호하고 거룩한 열심을 격려해야 될 목적으로 세워진 영적 권위가 뭐요? 오히려 영적인 학대를 가합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주님의 임재를 찾고 있는 그 술람이 여인에게 도움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실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요, 거꾸로 해서 읽으면 안 나가 이런 뜻인데 안 나가, 교회 다니다가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그냥 통칭해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에 현재 교회는 안 나가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인구를 200만 정도로 추산합니다. 참 많죠. 더 크로스 처치의 박호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아티클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최근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면서 큰 충격과 아픔을 느낀다. 그들은 많은 경우 매우 헌신되고 준비된 크리스천들이었다.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온몸을 던졌다. 때로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도 주님 나라를 세운다고 젊음을 드렸던 자들이다. 그러나 교회가 쪼개지고 목회자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내가 던졌던 젊음이, 내가 희생시켰던 가정이 목회자의 부정에 힘을 싣고 이산 저산 골짜기와 해외 곳곳의 골프장, 별장 등이 되어 있다는 충격, 나의 헌신이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이나 목사들 집안의 재산 축적의 공신이 됐다는 자괴감과 배신감을 한두 번씩은 겪은 자들이다. 성도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가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이유로 시험에 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환멸을 느끼면서 열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대신에 교회와 거리를 두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발견합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이가 겉옷을 빼앗고 침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영적으로 보호하고 거룩한 열심을 격려해야 될 목적으로 세워진 이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상처를 내려했을 때 그러한 불의와 부당함을 허용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분복이며 나의 열망이십니다. 파수꾼에게 상처를 입은 걸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로부터 영적 근위로부터 받은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영적 고립을 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 최고 계명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 깊이 아는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잘못된 지도자로부터 왜 주님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시험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격려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마음에 상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여전히 갈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어떤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어떤 시점에 전 세계를 향하신 그분의 경영 때문에 내가 알았던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그 근거로 인해서 그분을 붙들고 예배하고 추구했던 그 이유, 원인 그것이 싹 떠나가는 부여하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평안을 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그 근거로 인해서 주님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나를 다 떠나갈 때 과연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그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가?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되는 과정은 그 새끼 독수리로서는 합력해서 어미 독수리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보기에 새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선한 선은 유익은 어미 독수리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날개가 쭉 뻗어 나오는 것이고 그 부리 자체도 날카롭게 맹수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안락하게 여겼던 새끼를 감싸고 있는 그 둥지가 다 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큰 날개 바람으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새끼를 위한 어미독수리의 열망이고 어미독수리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독수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경험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실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실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활용해서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 어떤 기후적인 상황, 천재지변적인 상황,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현상적인 어떤 상황들을 다 활용해서 나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의 열심은 더 크게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궁극적인 선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 삶이 내가 예측하고 짐작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그렇게 전개되어도 아까 주리 자매가 기도할 때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런 환경 허용했다라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이며 주님은 여전히 나의 열망이십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을 지금 일으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넘어질 것을 예견하고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삽이 흔들렸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당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시 구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서 주님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정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때에도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요한 비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